보통 우리가 빌립하면 잘 그 전체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빌립에 관한 이름은 마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마가, 누가, 요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네 복음 기자의 관점이 또 대하는 투가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빌립에 대해서 그냥 겨우 명단 정도 써놨어요. 그 외에는 일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빼놓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임명을 한 제자이긴 하니까 빼놓을 수는 없고 그냥 명단에다가 이름 정도만 이제 올려놓는 아주 인색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이 빌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특별히 이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그 미묘한 썸 타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만 봐도 세 사람은 사실 거의 무시했어요. 이름만 그냥 겨우 얹어놓은 정도고 요한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확률상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제자 그룹에서도 썩 그렇게 환영이나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별 기록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빌립에 대해서 몇 번을 언급했고 어떤 이야기를 썼는가? 네 번을 언급했습니다. 네 번. 그리고 그 네 번에 걸친 빌립이라는 인물의 소개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쫓아가면서 과연 이 빌립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를 좀 보도록 하죠. 오늘 1장 43절을 볼까요?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또 만났을 때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든지 또 바로 앞에 절에 게바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또 미래지향적인 소망에 무슨 약속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만남은 마치 뭐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빌립을 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만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찾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구석에 이렇게 그냥 우리 졸업한 애들 중에 제가 우리 동창이었나 이런 애들 있죠. 이게 별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주목받지 않던 애들.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을 예수님이 찾았습니다. 먼저 찾았고 그리고 너 왜 여기 있느냐 무슨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담백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의 사실 제목이 될 텐데 이것은 결론쯤에서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좀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 그냥 성경에 이 빌립을 주님이 네 번씩 만났던 그 줄거리만 먼저 좀 쫓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을 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이 주님을 따라 나섰겠죠?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오늘 금요 영성 집회 때 좀 더 이 인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매라고도 불리우죠.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전도했다 그러는데 여기 그냥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지 친구한테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공부해오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친한 친구끼리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은 근간에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경험되어진 어떤 분의 만남을 당연히 친한 친구에게 가서 야,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뭐라고 반응을 지금 했는가 하면 야, 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러면 여러분이 빌립의 입장에서 그 말을 했고 그런 반응을 들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야,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 가봐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46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게 이제 유명한 전도 방법이 쭉 되어 왔어요. 빌립은 확신을 가지고 근데 뒤에 더 많은 현장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친구가 워낙 강경하게 예이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런 거지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멈칫하면서 일단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목사님 그 너무 상상을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다음 이제 현장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년쯤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넘겨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자,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그 들판에서 해질 무렵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공방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 지금 이 현장에는 다른 열두 제자들이 거의 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유독 누구에게만 질문을 하고 있죠?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뭔가 해결책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똑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6절에 그 답이 바로 나오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지금 뭔가 이 빌립의 내면의 세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가 더 눈을 떠서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눈이 열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런데 떡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부분을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그 말은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질문의 의도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렇게 이제 유독 빌립에게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는 이걸 이제 놓고 빌립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영적으로 아둔한 겁니까? 계산이 빠른 겁니까? 예?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건 계산이 빨랐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들판에 주님의 그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계산이 빨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빌립의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위해서 빌립의 어떤 내면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더 본질적인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일부러 다른 제자들을 다 젖혀두고. 자, 세 번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갔어요. 12장 20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합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등장한 빌립의 모습인데 명절이 되었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겠죠. 그리고 이제 온 김에 누구를 뵙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청탁을 누구에게 하냐면 오늘 빌립에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제자 아니에요. 바로 선생님에게 모시고 와서 선생님 이 외국에서 손님들 오셨습니다. 선생님 뵙기를 원하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못 가요. 그리고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네.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의논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을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 정도 물었겠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 손님들하고 빌립까지 같이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대면을 시킵니다. 자, 마지막 만남.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8절. 8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이제 마지막에는 누굴 보여 달랍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 달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꾸 뭐 암시를 주시면서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자꾸 죽으러 가신다 그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뭘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고 뭘 불길해.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떠나시기 전에 내가 평소에 마음에 꽁꽁 여쭙고 싶었던 걸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물은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우리는 이 네 차례에 걸친 빌립과 주님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살짝 빌립의 몽타지를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테니까 그 항목에 여러분들이 셋 이상 걸리면 아, 나도 빌립 같은 요인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첫째, 빌립은 이해가 느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느려요. 둘째, 이 사람은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부르고 발견한 사람입니다. 셋째, 주도적이질 못해요. 그리고 신속히 주님 앞에 주도적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따라서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수만 명의 인파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실 때에도 자꾸 한 발을 뺄 생각을 하고 자꾸 뭐가 부족한데요, 이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이런 식의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질 못하고 결국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고 같이 동행을 할 정도로 주도적이질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억지로 끄집어내서 발견할 수 있는 장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의 소개처럼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할 때 흘낏 우리가 봤던 것처럼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크게 세 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율법 하면 토라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보통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역사서를 포함해서 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선지자의 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커다란 세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성문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죠. 잠언, 시편, 이게 전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얘기를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지혜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늦은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자, 어쨌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정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마지막 만남 속에서 그가 뭘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해결은 안 돼 왔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영적인 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 이 사람은 압축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해력이 느린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에요. 제자 그룹 속에서도. 이제 앉아서 이 말을 들을 때 어쩜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혹 계실 텐데 잘못 짚었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 속에 어느 부분에는 반드시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 평생 믿었는데 부끄럽지만 주님을 알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더뎌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이 빌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 공부하다가 너무 정이 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잠깐만 들었는데도 정이 가요, 안 가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항상 그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정도의 유형과 이해력이 느리고 참 더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 빌립을 만났을 때 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해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빌립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모범이 되고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와라 이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너 함께 가자. 끼워줄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표정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들으시네요. 이 속에는 참 가슴 찡한 주님의 묵직한 말 없는 사랑이 얼마나 깊게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빌립의 처지와 빌립의 내면과 빌립의 이 느려터짐과 이해력 부족과 주목받지 못하는 그 길거리의 돌멩이 같은 이 캐릭터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아요. 그리고 그 인물을 찾아서 만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속에는 내가 가는 목적지에 너를 끼워줄게. 같이 가자 그 뜻이에요. 같이 가자. 자, 그러면 이거는 순종의 문제일까요? 선택의 문제일까요? 이건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결국 순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지독한 의미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포함되지만 더 높은 가치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에요. 이런 주목받지 못하고 이해력이 느려터진 돌멩이 같은 빌립도 주님이 걸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이 끼워주셨어요. 합류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를 통해서 임명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교회라는 가치와 속성 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정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느리고 이해력이 더디고 끊임없이 엉뚱한 질문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불러주시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한 구원의 완성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네 눈물, 네 처지, 네 약함 다 안다. 나를 따르라.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갈까요? 말까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이 험해요? 편해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인생을 경영하는데 깊은 끌림과 묶음이 돼서 항상 예수께 묶여있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아침마다 부르시는 초대 앞에 흔쾌히 즐겁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지난 3주 동안 새벽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붙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금요 영성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14개 절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딛겠습니다. 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영역에 비록 깨달음이 빌립처럼 느리고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을지라도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언제나 즐거이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른다면 손을 기도할 때 안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